아멘. 오늘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13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거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 구원의 근본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복된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착함과 공로, 노력과 선행, 교권과 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쌍둥이 중에서 어린 자인 동생 야곱은 사랑하시고 큰 자인 에서는 버리시고 미워하셨다는 말씀은 기독교의 중요한 복음 진리를 알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에서는 어떤 악행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인간의 선과 악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혹은 미움을 받는다는 조건을 드러내기 위한 본문이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이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살았든 어떤 선행과 악행을 저질렀든 상관없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 선행, 율법적 행위,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하심에 있다는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이고도 주권적인 택하심과 사랑에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고백, 신앙적 표현은 구원받을 자격이나 가치 없는 나를 택하신 것, 그 자체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1년 전입니다. 지난 2월 중순경에 토요일 아침이죠. 토요일 아침 7시 30분경에 소두방 테니스장에서 아침 운동을 마치고 제가 집으로 오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냈습니다. 그날 아침 운동하다가 늦어짐으로 시간이 좀 급했습니다. 온유신이가 집에 있었기 때문에 둘만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이 아이 둘을 데리고 교회로 빨리 가야 했습니다. 아이 둘이 집에서 기다린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불안해지고 급해졌습니다. 소도방 공원 중에서 곰내 터널 직진 방향으로 악셀레이터를 세게 밟고 속도 위반을 하면서 정관 소방서와 업 사무소 사거리에서 마침 가는 직진 방향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나갈 것이라 생각하고 신호 바뀌기 전에 빨리 사거리를 지나겠다고 생각하고 악셀레이터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왔을 때 빨간불로 신호등이 바뀌고 앞서 가던 차들이 다 멈춰 섰습니다. 더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회전 차선으로 옮겼는데 그때 직진 신호는 꺾이고 남강 식육점 쪽에서 우리 교회 방향 쪽으로 직진 신호가 이제 들어오고 횡단보도 파란불 신호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차선을 바꾸어서 업사분소 앞을 지나 우회전으로 제가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우회전하는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급한 마음에 속도 위반을 하며 급하게 우회전하는데 남강 식육점 쪽에서 우리 교회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와 우회전하던 저의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온통 어린 온유와 신이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두려워 울고 있지는 않을까. 더 늦기 전에 빨리 교회에 데려가서 아침을 먹여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직진 신호를 받아가는 차량을 못 본 채 우회전을 급하게 하는 바람에 충돌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제 차량 앞부분은 완전히 파손이 되고 상대편은 60대 초반 아줌마가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분의 차 조수석과 저의 앞차 부분이 충돌했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충격이 참 심했습니다. 그 여자는 일신기독병원에 그 길로 약 한 달간 입원병원 치료를 했습니다. 저의 차는 정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무사한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행복훈련 중에 있었던 아들에게 이 사실을 급히 알리고 사건 수습하느라고 경찰이 몰려오고 구급차량이 청사초롱을 켜고 동원이 되고 교통이 일시마비되는 상황에서 이 목사가 잘못해서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찰 질문에 몇 가지 답을 하고 땀에 젖은 운동복을 입고 서 있는데 목사로서 꼴이 아니었습니다. 속도 위반, 신호 위반의 횡단보도 위반, 또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나도 피해를 보고 상대방의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하고 나이도 먹을 만치 먹은 목사로서 제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내가 목사냐? 눈에서 눈물이 활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목사가 하루하루를 수도사처럼 경건하게 말씀 묵상하며 찬송하며 거룩하게 우아하게 양보하면서 차를 몰아야 하는데 작은 일에 신호 안 지키고 속도 위반하며 사고나 내는 목사. 그러면서 동시적으로 맡겨진 양들인 성도님들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죄송해서 크게 반성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같이 못나고 초라한 사람도 하나님이 목사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을 경험케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저에게 확신을 주고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것이 또 제 생각에 떠올랐습니다. 제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 자신은 미련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천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인간의 율법적인 의의와 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낙심할 이유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위와 직분, 재물과 소유, 명예와 권세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율법이나 윤리적 선한 것으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 불과하고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냥 야곱을 사랑했듯이 아가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그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이 내용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복음적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유대 종교에 몰입하고 있는 율법적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율법 원리에 따라 율법과 공로, 선행과 인간 스스로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반복음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서는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선민사상과 또 복음을 반대하는 즉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유대교 종교인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자기 백성에게 대한 불쌍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바울은요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그런데 그는 자기 백성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들에 대한 불쌍한 생각과 이 연민의 정으로서 정말 애타게 그의 심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 마지막 전에 37절,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로마서 9장을 동족 유대인에 대한 자신의 애끓는 사랑의 심정과 동시에 좀처럼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동족에 대한 고통스러운 근심으로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륵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과 사랑으로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원수같이 행하는 유대인 동족의 구원을 위해 복음의 말씀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구절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한 유대 백성이라 하더라도 구원받을 사람은 따로 있다.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6절로 8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11절에 보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낳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믿는 우리가 이삭으로부터 난 자, 야곱의 사랑을 받은 자, 약속의 자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복음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온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겠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오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조건 없어요. 무조건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11절로 13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태어나기 전에 택했단 말이에요. 태어나기 전에는 뭐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인지 악인지 선을 행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물론. 그러나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태어났어야 뭐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하고 뭐 선을 행하고 뭐 이러겠죠. 그런데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혹은 버리기로. 근데 여러분들은 다 여기서 야곱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11절 중간에 보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하나님께서 한날 한시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버리고 미워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인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택하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자녀라고 취급하시는데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선택을 받은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여김을 받는다는 진리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뜻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 택함 받은 자, 약속의 씨,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말은 다 같은 뜻으로서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이 같은 말로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또 버림을 받는 것이 악행으로 해서 버림받는 것이 아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구원받고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행실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의 행실을 보세요. 야곱이 행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욕심이 많고 남자답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에서는 장자로서 부지런했고요. 남자다웠습니다. 열심히 산에 가서 사냥한 들짐승의 고기를 부모에게 해드리는 착하고 선한 효자였습니다. 에서는 여러분. 그런데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사랑하시고 택하실 것 같은데 야비하고 속이고 욕심쟁이로서 집안에서 뛴 것은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에서가 큰 잘못을 하고 야곱이 선행과 봉사를 하고 혁혁한 공을 세우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예쁜 짓을 하고 에서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주권적으로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미워하고 버리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같고 싸움꾼 같고 얄팍한 지성과 도덕과 윤리로 거룩한 척 위장한 위선자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왜 무조건 사랑하시고 택하셨을까요? 왜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저주 아래 놓였던 사람들입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 거룩하신 하나님 면전에 있게 되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하고 특별한 선택과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은 선이나 악을 행할 수 없는 때인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셨기 때문에 태어나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인간 자신의 선과 악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미리 선택하신 주권적인 뜻을 변경할 수가 없다는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과 악의 관계없이 무조건 야곱을 사랑하는 자로 택하셨던 것처럼 아무 공로 없고 미련하고 약하고 불경건하고 초라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신비 그 자체, 기적 그 자체, 감격 그 자체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콜링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갑자기 이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보면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착하고 예쁜 일을 많이 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기 전에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인 우상 숭배를 하려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한꺼번에 다 퍽 쏟아 내려줄까요?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받았던 복은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 말은요, 너는 금덩어리가 될지라 라는 식으로 너는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복덩어리라는 뜻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갈바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을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복을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시비를 걸고 아브라함에게 원망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불평을 하고 아브라함을 해롭게 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철저히 갈바서 그에게 벌을 내리고 축복을 빼앗아버리고 저주를 내리겠다고.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분에 넘치는 축복을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한없는 사랑이고 축복이고 은혜이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잘못되는 것은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은 간증을 들어보세요. 바울은요, 바울 되기 전 바리새인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가두고 처형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담임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햇빛보다 더 밝은 광채로 사울을 확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상태에 자기만 무조건 만나주시고 무조건 선택해주시고 무조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는 확신을 그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구원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죠.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호의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33절 8장 33절 이하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능히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04장 1절과 3절을 우리가 같이 부를 건데요. 거기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찬송가는요 미국 일리노이주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던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이 1917년에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했으나 사례비를 받을 만한 형편이 못 되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목사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병원이고 농장이고 공장인 등지에서 평일에는 탁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과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치즈공장에서 일할 때였는데 점심시간에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내가 아침에 남편을 유려하게 적어준 시가 있었습니다. 그 시가 십계명의 수곡이라 불리는 시인데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읽으면서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목사님이 너무너무 큰 힘을 얻었대요. 그래서 힘든 세상의 노동일과 교회 사역하면서 지칠 대로 지치고 자기같이 못난 목사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큰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그 사랑에 빚진 심정으로 그날 이후로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고 교회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 찬송이 바로 304장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과 택하심 은혜가 얼마나 크고 무한한지 얼마나 한없는 은혜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청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을 다 못하겠다. 이것을 고백하는 찬양은 진실로 정확한 표현이죠.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의 이 고백적인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2월 26일에 돌아가신 이여령 교수가 쓴 책 지승에서 영성으로의 서론에 보면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나를 만나기만 하면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죠? 질문은 한 가지지만 묻는 사람들의 말투는 제각각 다릅니다. 예수님을 이웃집 강아지 부르듯이 안티 크리스천들은 경멸조로 묻고 까미의 경우처럼 신없는 순교자를 자처하는 예술가들은 배신자를 대하듯 질책하는 투로 말합니다. 바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금시 혀라도 찰 듯이 혹 한숨을 쉴 것처럼 낮은 목소리로 질문합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예수쟁이 됐다면서? 라고 내뱉듯이 비웃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글을 써왔지만 누구도 내 면전에 대고 글쟁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없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어느새 나를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따금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쟁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욕쟁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아요. 화내지도 않습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갑자기 성인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얼굴과 거동에서 내 자신이 그동안 걸어왔던 외롭고 황량한 불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을 찌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막의 정갈 같은 슬픈 운명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이미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느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도 거북한 무엇이 암종처럼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가 봅니다. 겉으로는 싸움꾼인 척하지만 옆에서 누군가가 한마디 훈수를 하고 조그만 역성을 들어주면 금시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리는 약한 무신론자들인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어쩌다가 예수쟁이가 됐냐?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라고 경멸하듯이 비웃는 이어령 교수의 지인들, 그리고 모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한없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같이, 이스마엘 대신 이삭같이, 에스 대신 야곱같이, 유대 종교인 바리새인 대신 바울같이,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게 살지 않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무조건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기에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이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그냥 이대로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니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온 땅에 전파해야 합니다. 사랑 받았잖아요. 한없는 사랑 받았잖아요. 무한한 사랑 받았잖아요. 무조건적 사랑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전해야지. 전해야지요.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우서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에게 한 말이에요. 바로에게 이 말을 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무슨 일을 맡기겠냐고요. 자, 이거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도 내 능력을 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기 위해 너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기 은혜 받은 사람과 대조되는 비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입니다. 바로입니다. 바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 온 땅에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시험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일이죠.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생명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멸망과 저주의 역할을 한 불행한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모세처럼 좋은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불행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았을 것이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행하는 기적을 보았고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사랑을 받으면서도 저주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았다면 열 가지 재앙은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가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를 악역하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두었습니다. 여러분, 멸망길로 가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요, 가만히 두어요. 가만히 두면 그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 얻을 말씀을 듣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을 받고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 공로 없고 미련하고 약하고 불경건하고 초라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해야 될 사명이 더 크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이 일을 하세요. 불순종하면서 악역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창조와 전능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것과 그래서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무조건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실 만큼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종이 되고 싶어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세상에 여러분 어째 이럴까요? 어째 이럴까? 하나님의 전능에 사랑이 더해지는 것.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는지 지금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데요. 그러면 무슨 일이 날까요? 내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이 복음, 이 아가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그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과 은혜에 빚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옛날에는요 대부분 자녀를 많이 낳아 키웠습니다. 우리 부모만 해도요. 저는 사남 1녀 5남매 보통 5명, 6명, 혹은 7명, 8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느라고 한평생 고생하신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애써 키우는데도 늘 불평만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별 사랑해 주지도 못했는데 관심도 못 키우는데 늘 은혜를 잊지 못하는 자식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한솥대 밥 먹고 자랐지만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이 있고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 있듯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있고 은혜를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늘 감사가 있고 늘 감격의 삶을 살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는 늘 원망거리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과 비난 속에서 일그러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태 신앙자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오라는 말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한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빈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면 어렵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복음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착함과 공로, 노력과 선행, 교권과 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택함받은 자임을 깨우치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는 일을 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며 걱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택하심과 사랑을 잊지 마시고 사랑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